이 시간 배에서 내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거나 또 자가용을 타고 갈 때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그 대중교통이 좀 심하게 흔들렸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그 교통수단이 되게 심하게 흔들릴 때 어떠한 마음이 좀 드셨습니까? 저는 해군 출신으로 23개월간 이제 배를 타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로 경비 임무를 나갈 때 거센 비바람과 또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앞뒤 좌우로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파도가 많게는 한 4m, 5m까지 치는 상황에서 빨리 이제 배를 가까운 육지로 좀 피항을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배가 흔들릴 때 덩치는 좀 크지만 겁이 많기 때문에 참 두려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풍랑이라는 단어를 보고 당시 상황을 떠올려서 아직도 생생하게 그런 두려움을 조금 경험했던 그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 지금 육지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즉시라는 이 단어는 앞선 에피소드인 오병이어 사건과 현 본문의 내용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즉시 보냈다는 이 명령에 강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제자들을 즉시 급하게 배 건너편으로, 이 땅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저 건너편으로 즉시 급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속히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간 시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매라는 말씀으로 이 시점이 날이 저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저녁이었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시점 역시 자연스럽게 점점 어두워지는, 그렇게 결국 완전히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는 이 말씀을 표준 원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이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 또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급격한 기류 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돌풍, 또 갑작스러운 큰 파도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정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때 생기는 파도의 높이가 약 2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표준 원문의 표현으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이러한 심한 폭풍으로 인해 생명의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배를 타는 해군으로 군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배 크기에서는요, 2, 3미터 정도 되는 파도에 끄떡이지 않고 편안하게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전복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시대의 배가 현 시대 배처럼 튼튼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사진 한 장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당시 시대 이제 배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정말 작고 낡은, 자칫하면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도사리는 그런 비주얼의 배 모습이죠. 이런 작은 배를 타고 2, 3미터의 파도를 만난다면, 급격한 기류 변화를 만난다면 어떠했을까요? 또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그래서 저자는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이 단어를 해산의 고통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인 바산이조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이 해산의 고통으로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산모의 고통에 비출 만한 어마어마한 고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또 병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한다,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령이라고 하며 소리치고 더욱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즉시 말씀합니다. 얘들아, 유령이 아니야. 너희가 스승이라고 주라고 따르는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표현하신 것에 대한 이러한 의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신 것 같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나 예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주한 고난이라는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삶의 문제와 어려움, 근심, 걱정, 그 많은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이슈들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 은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자는 이 이야기를 점점점 한 사람의 초점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 가지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바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누구보다 행동으로 먼저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과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는 그 존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무리를 걸어오는 그 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런데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무리를 걸어오면서 자신에게 오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격과 고백은 결국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나 역시, 베드로 역시 그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에 찬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게 그래 한번 네 올 수 있으면 와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일로 오너라, 나에게로 오너라 라고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물 위로 걸어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 역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죠.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람. 여기서 우리는 보았다라는 그 시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에서 내린 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가운데 현재 그 상황은 여전히 거친 바람과 파도가 계속해서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친 바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내 무서워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 오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베드로는 강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거친 물결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 잠시나마 물 위를 걸었지만 베드로는 거칠게 부는 바람과 물결을 보자마자, 그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자마자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았습니까? 두려움. 이거 빠질 것 같은데 라는 그 작은 의심,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면, 시선을 돌림과 동시에 두려움,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려 빠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붙잡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세상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제자,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다가오셔서 친히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관심과 깊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이 책망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제게 명령하여서 오라고 하세요 라는 이 고백에 대하여 책망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가운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거세게 부는 바람, 거칠게 흔들리는 그 파도에 시선이 빼앗긴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후 3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는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있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일시에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잔잔한 물결 가운데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를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곁에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 여정은 언제나 편안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러한 광경을 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배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유령이라 소리쳤지만 또다시 예수님의 그 예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항해를 지켜주셨듯이, 안전하게 그 바다 건너편,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인생이라는 우리의 항해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를 헤쳐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타고 계신 배는 어떤 배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면서 또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행동으로 나아갔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린 그 행동, 그리고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 얻은 결과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그 가운데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그 어려움이라는 상황들이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 풍랑을 만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 마음의 배, 환경이라는 배, 우리의 생각, 고집이라는 배, 두려움이라는 배 등등등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여전히 또 앞으로 우리 안에 진행되어지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질문이고 숙제입니다. 우리가 풍랑이라는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 그 환경,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한다면 그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습관이라는 배, 중독이라는 배, 이만하면 됐지라고 착각하는,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배, 우린 이러한 배에서 과감하게 내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초청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초청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완벽하신 계획으로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문제로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풍랑이라는 문제로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두려움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서 담대하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신앙, 의심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행동했던 베드로였지만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거센 바람과 거칠게 몰아치는 그 물결의 시선이 빼앗겨서 결국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엇에, 마음이 무엇에 들어왔습니까? 의심이 들어왔죠. 그 결과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두려움, 베드로의 상황처럼 바다에 빠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 자국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복음,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항해를 함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